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더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성전 미문 앞에서 구부라든 안전뱅이 거지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느닷없이 현장에 나타난 유대교 지도자 집단이 두 사도를 체포해서 구금시켜 버렸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유대교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의회가 법정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치유하고 예수 부활 운운하는지 엄히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 베드로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답변을 했고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그 답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답변이 끝났을 때의 상황을 본문 13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산헤드린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답변이 다 끝났을 때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이상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다우마조는 깜짝 놀랐다, 경탄했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 부활 운운하지 못하도록 엄히 다스리기 위해 그들을 소환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답변이 다 끝났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며 경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두 사도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담대하게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가문이 장악하고 있던 당시의 산헤드린 의회는 진리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 즉 유대교 최고 지도자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고수하기 위한 제도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자가 있으면 율법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차 없이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나사렛 빈민 출신 주제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칭하는 예수는 기층민들을 선동해서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주는 기존 사회 제도와 질서를 전복하려는 위험 인물로만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두 사도들을 산헤드린 의회에 소환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할 만한 인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차없이 제거해버렸기에 누구든지 그 법정에 피고인으로 소환되기만 하면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고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본문 8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 관리로 번역된 아르코는 당시 대제사장과 그에 걸맞는 최고위직 인사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장로는 유대인들의 지파 혹은 지역의 대표 아니면 원로에 대한 칭호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라고 부른 것은 물론 그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그들을 존경하는 관리들, 존경하는 장로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헬라어 문법상 소유격 형태를 사용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라고 호칭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은 백성의 주인이 되어서 백성 위에 마구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백성은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시켜주는 단순한 수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너희들은 백성의 관리들이요 장로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너희들은 백성 위에 군림할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는 백성에게 속한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관리들과 장로들로 세워주신 것은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헌신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베드로의 답변 역시도 전곡을 찌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은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벌렸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결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에만 혈안이 되었을 뿐 그 결과가 이르기까지 동기와 과정이 시사하는 문제의 핵심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 또한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결과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일이 밝혀졌음을 증거함으로 바로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 준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교 최고 지도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한 성의를 걸치고 거룩한 직책을 지닌 채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무리 진리를 못 받고 멸전하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진리는 언제나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부정하려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단지 안전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는 것조차 금지했던 그 안전뱅이 그린을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너희들 역시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믿음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받들어 섬겨야 할 자신들의 자리를 스스로 이탈해서 하나님과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잘못을,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던 것입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죄인으로 간주해서 산헤드린 법정에 소환한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받으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들의 평생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요. 베드로의 지적에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며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술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라고 경탄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두 사도를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속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학문이 없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그람마토스는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어 아와 성경을 일컫는 그람마가 합쳐진 합성 단어입니다. 즉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인으로 번역된 헬라어 안드로포스 이디오타이는 한 개인 혹은 서민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식군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착각하고 있던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갈릴리 빈민 출신의 두 사도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무지한 무식군이라고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황당하게도 예수 부활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식군이라고 속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과감하게 지적했던 베드로는 자기 진술의 결론을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구원자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일이 없음을 밝히면서 베드로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못 박아서 제거해버린 예수를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면 그것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토록 적절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무식꾼이라고 멸시했던 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사실은 그들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고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장면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찬찬히 그려보십시다.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이 위엄을 갖추고 두 사도를 소환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부활 운운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주눅이 들거나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유태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말씀까지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그로 인해 두 사도의 입을 봉하려던 유태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경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에 두 사도로 인해 깜짝 놀라고 경탄하는 그 유태교 최고 지도자들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더 놀라고 더 경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입니다. 자신들 앞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 두 사람이 더 놀라고 더 경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 변방 벽촌 갈릴리 빈민 출신의 어부입니다. 만약 평소의 그들이라면 이스라엘 최고의 권위와 권력을 지닌 산헤드린 의회에 소환되었을 경우에 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그 무시무시한 법정에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논리학이나 수사학을 전혀 익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도는 율법사나 서기관들처럼 전문 기관에서 당시의 성경이든 구약 말씀을 단 한 번도 신학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술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입을 봉하려던 최고 학문과 최고의 권력을 지닌 유대교 최고의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며 경탄의 눈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자신들 앞에서 벌어진 그 상황으로 인해서 두 사도가 더 놀라고 더 경탄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도가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도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8절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해답은 그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성령의 빛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빛은 세상 만물의 허상과 실상을 바르게 분별케 해줍니다.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은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기에 누구든지 그 앞에 가면 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빛 속에서 볼 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산헤드린 의회 의원들이 성의를 입고 위세와 권위를 갖추고 앉아있지만 성령님의 빛 속에서 볼 때 그들은 고작 자신들의 육체에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뿐인 허상들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위에 군림함으로 파멸당에 마땅한 심판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영혼에는 손가락 하나 댈 수 없는 미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베드로가 단 한 번도 교육기관에서 논리학이나 수사학 또는 변정술을 배워본 적이 없음에도 유태교 지도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가 의지했던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베드로가 전문기관에서 율법사나 서기관들처럼 단 한 번도 구약 말씀을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여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신 마태복음 21장 42절의 말씀, 즉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재인용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성령님 덕분이었습니다. 학문적 지식이나 세상의 지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베드로가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고의 학문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경탄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자기 삶 속에 일어난 일로 인해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성령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과거의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르러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과거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경탄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괴수였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자기 자신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대적이었던 그는 주님의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고 성령님의 빛 속에서 그는 세상 만물의 허상과 실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빛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었고 성령님의 빛 속에서 그가 행한 모든 말은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삶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을 통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을 알기 전 여러분의 과거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입에 담기가 민망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 과거의 관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조망해 보십시오. 내가 이처럼 변했나?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과거에 허랑방탕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과거의 관점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동안 몇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기회가 있어서 다시 접할 때마다 저는 온몸이 감전되는 것과 같은 전율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은 제 실력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제 실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절대로 그런 책을 쓸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과거의 관점으로 오늘의 우리를 조망하면 우리 각자는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해진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듯 우리 자신이 놀랄 정도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님의 빛 속에 거할 때 어찌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서 이 시대의 신사도행전을 엮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초점을 성령님에게 고정시키십시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세상의 허상과 실상을 바르게 분별하십시다. 세상의 성령님의 빛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르게 분별하십시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의 빛 속에서 말씀으로 말하고 성령님의 빛 속에서 말씀을 쫓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성령님의 빛으로 인해 세상이 경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성령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역사로 인해 우리 자신들이 경탄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대해 경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것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 일치될 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님, 이것은 위대한 시인이나 대문호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님의 빛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했을 때 이 말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기록되어 성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만을 쫓았을 때 그는 자신의 입을 봉하려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오히려 경탄케 했고 그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비록 세상의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이 시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대적이었던 과거의 관점으로 현재의 자신을 조망하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경탄했습니다. 그의 일평생은 비록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지만 용기 있게 진리만을 쫓았던 그 또한 성령님의 빛 속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들 주님을 위해 그가 순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심령의 초점을 성령님께 고정하게끔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성령님을 향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빛 속에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의 빛 속에서 말씀으로 말하고 성령님의 빛 속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경탄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타인과 자신을 동시에 경탄케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됨의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